기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의회 연설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앞서 보낸 초청장에서 약 100일 전 당신은 도움이 오고 있다는 큰 희망의 정신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면서 지금 대통령의 역사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인해 그 도움이 이곳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28일 수요일 합동의회에서 역사적 순간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에 의회 연설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 40일 안에 의회 합동연설을 해왔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인 힐은 의회 관계자를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며 제한된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영국도 아프간에서 철군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더 타임스 신문은 어제 영국 정부도 미국을 따라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아프가니스탄 영국군은 미군 기지와 시설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미군이 없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프간에는 현재 약 750명의 영국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된 아프간을 지지하기 위해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병력 주둔에 관한 어떠한 변화도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촉발한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오는 9월 11일까지 현지에서 병력을 철수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의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대표단에는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포함됐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타이완을 방문하는 3명의 인사는 타이완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고위 정치인이라며 이는 타이완과 타이완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투표한 타이완 관계법 제정 42주년을 맞아 이루어진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타이완 고위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우리는 미국과 타이완 간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액 응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미국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을 결정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존슨앤존슨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한 당국의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접종 중단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680만 회분의 존슨앤존슨 백신이 접종됐고 이 중 6명에 대한 혈액응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 CDC는 오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존슨앤존슨 부작용 사례를 검토하고 영향에 대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당국도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이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한 남아공은 현재 관련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전격 연기한 입법회 선거를 오는 12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입법회 선거가 12월 19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내년 3월 2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홍콩 입법회 선거는 당초 지난해 9월이었지만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전격 연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권은 민주화 진영의 선거 승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경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르코바도 산 꼭대기에 구원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초대형 예수상이 있습니다. 8m 높이 단상 위에 30m의 예수상이 두 팔을 쫙 벌리고 도시와 멀리 대서양을 내려다보는 모습인데 브라질을 상징하는 명물이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보다 5m나 더 높은 새로운 예수상이 브라질 남부 도시 엔칸타토에 세워지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2019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 이 너비 36m에 이르는 어깨와 양팔을 펼친 이 상체 일부분과 또 예수상의 머리가 대형 크레인에 실려서 올려져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자체도 볼거리였습니다. 자, 완공되면 지금 멕시코에 세워지고 있는 예수상과 폴란드에 있는 예수상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 높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되는 수호자 그리스도 예수상입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이고요. 건설에 총 35만 달러 비용을 예상하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안으로 건설 기금을 모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내부에 설치한 엘리베이터로 예수상 꼭대기에 오를 관광객들에게 유리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그 특별한 경관을 선사할 거라고 하네요. 한편 지난주 부활절 기념행사를 열었던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 지금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브라질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이 예수상이 올해로 건립 90년이 됩니다. 단장한 새 모습으로 오는 10월에 아주 큰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긴장으로 미군과 타이완이 공동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고도 방어망, 오늘 뉴스 용어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이 대답에서는 CBS 방송의 영국 런던 특파원 홀리 윌리엄스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4월 15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4월의 꽃샘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아침 기온은 수요일과 비슷하거나 더 떨어지겠지만 맑은 날씨에 낮에는 기온이 오릅니다. 또 오후부터 개성과 장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7도, 장전이 영상 7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온은 삼지연이 영상 11도까지 오릅니다. 함흥은 20도, 평안남도와 자강도, 강원도가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앞바다 쪽만 오후에 구름만이 끼겠고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조두시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상 4도에서 19도, 신의주는 5도에서 15도입니다. 개성은 3도에서 17도, 원산은 6도에서 19도, 함흥은 3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청진은 2도에서 1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지둔 병력 철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6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실현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올림픽 연기나 취소가 일본 경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 진단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이 나왔군요.
네, 미국 정부가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전면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이에 관해 발표합니다.
네, 9월 10일이라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미국의 테러 공격을 자행해서 3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은 날입니다. 특히 오는 9월 11일은 이 테러 발생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또 9.11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테러 배후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당시 아프간을 지배하고 있던 이 탈레반 정권에 신병 인도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탈레반 정권이 거부하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과 함께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축출되고 새로운 민간 정부가 들어섰지만 탈레반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장기화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 약 2,40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2조 달러의 경제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가장 많을 때는 10만 명 이상 주둔한 적도 있는데요. 그동안 순차적으로 줄여서 지금은 2,500명에서 3,000명 수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토 역시 현재는 3,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는데요. 미군과 나토 동맹군은 현재 아프간 정부군 훈련 등의 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5월 1일이 철군 일정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 반군이 평화협정을 전격 체결했는데요. 골자는 오는 5월 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군과 나토 병력이 완전히 철수하고 그 대신에 탈레반은 아프간이 테러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아프간 정부,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까?
네, 탈레반이 협상을 거부해서 빠졌습니다. 대신에 미국과 탈레반 간의 협정에는 후에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포로들을 서로 석방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이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양측은 당초 이 포로 석방 문제부터 삐걱거렸고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연말에 올해 다시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했는데요. 당시 문서로 합의한 것도 큰 성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파키스탄, 카타르 등 여러 나라가 양측의 중재에 나섰는데 지금은 터키가 적극적으로 협상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 정부는 특히 13일, 오는 24일부터 열흘 동안 양측의 평화협상을 주최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표 몇 시간 후에 탈레반 반군이 모든 외국군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해서 여전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계획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아프간 철수는 미국의 오랜 난제이기도 했는데요. 승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무기한 주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간에서 철수할 수 있는 이른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비판자들은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을 더 불확실한 미래에 처하게 하는 거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몇 달 더 늘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9월 철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치 맥코넬 상원공화당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계획이 중대한 실수라면서 꼬리를 자르고 아프간에서 전투를 포기하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거라면서 쉬운 대답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아프간의 인도적인 위기가 더 고조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 간의 회의가 열리고 있죠.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브뤼셀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이 아프간 철군 문제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상황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철군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앞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나토 동맹군의 동반 철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란이 13일 이 농축 우라늄을 60%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4일 이 같은 결정은 당신들의 사악함에 대한 대답이라면서 최근 나타난 사고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0% 농도입니다. 하지만 아빠스 아락시 이란 외무부 차관이 13일 국제원자력기구에 60% 상향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60%는 이란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네, 혹시 언제부터 이 60% 농축 작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란은 14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카젬 가리바바디 IAEA 이란 대표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음 주 정도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이란의 이번 조처가 얼마 전에 그 이란 나탄지 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이란 중부 나탄지 지하 핵시설에서 배전망의 일부가 고장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을 이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강요 회의에서 우리는 당신들의 두 팔을 잘랐다. 하나는 60%로 또 하나는 IR6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IR6이라는 게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리기 종류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나탄지 공격으로 재래식 원심분리기인 IR1형이 손상됐다면서 이보다 성능이 향상된 IR6 원심분리기 1000대를 나탄지에 더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두가 이란 핵합의 위배 사항들이네요.
네, 이란이 지난 2016년에 미국과 영국 등 안보리 5개국 그리고 독일과 합의한 포괄적 공동행동계 이란 핵합의에 따르면요. 이란은 3.67% 이상의 농축우라늄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또 나탄지 시설에서도 재래식 원심분리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란은 핵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란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나머지 합의 당사국들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순차적으로 합의 사항을 파기해왔습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 이 핵합의 당사국들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이 조금 보이면서 유럽 중재로 지난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나머지 합의국들의 핵합의 복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지금 회담장 근처 숙소에 따로 머물면서 간접회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탄지 핵시설 사고에 이어서 이란의 이번 발표까지 나오면서 회의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나탄지 핵시설 사고에 대해서 입장 밝혔습니까?
네, 사고 다음 날인 12일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소유 선박이 공격을 당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바하마 선적 자동차 운반선이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에서 미사일 공격을 당했는데요. 선박은 아무 피해 없이 항행을 계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매체들은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도쿄 하계올림픽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다시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해도 일본 경제에 해를 미치지 않을 거라고 오드퍼 브렉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이 밝혔습니다. 브렉 부국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브렉 부국장이 그렇게 전망한 근거가 뭘까요?
네, 브렉 부국장은 일본 경제가 이 거대하고 다양한 체제라서 올림픽 일정 변경이 단기적인 성장 전망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대부분 준비됐고 일본 내 관광 위축이 성장에 미치는 충격은 작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제한적인 영향이라면 영향이 아예 없다 이런 말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렉 부국장은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은 없겠지만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 내 서비스 부분, 특히 중소형 업체들에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업종의 성장이 5% 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런 업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도쿄올림픽이 이미 한번 연기가 된 거죠?
네, 원래는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올 7월로 연기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올림픽 개최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도 예상보다 더디면서 올림픽 정상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획대로 올해 7월에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면서 확고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네, IMF 전망으로는 올해 일본 경제는 3.3% 그리고 내년에는 2.5%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 감염증의 재확산이 일본의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는 일본 경제가 크게 위축됐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IMF는 지난해 일본 경제가 4.8% 역성장한 걸로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8일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취임 후 첫 번째 의회 연설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혈전 사례와 관련해서 존슨앤존스 코로나 백신 사용을 중단하라고 당국이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총격 사망 시위가 계속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바이든 대통령의 28일 의회 연설 소식부터 볼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8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장소는 하원 본회의장인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 미국이 역사적 순간에 맞고 있는 기회와 도전에 관한 비전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을 바이든 대통령이 수락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취임 후 첫 번째 의회 연설이 됩니다.
네, 지난 1월 2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이 연설이 석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상당히 늦은 시점에 첫 번째 의회 연설을 하는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2월에 첫 번째 의회 연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이 코로나 대응에 새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서 백악관 측이 설명을 했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의회 연설이 일정과 형식에서 이전과 다를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일정은 뒤로 늦춰졌는데 형식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청중의 참가 형태가 좀 달라질 전망입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면요. 이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의석에 자리 잡습니다. 또한 강녀들과 대법관들을 비롯한 3부 요인들도 연단 앞쪽에 앉고요.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초청 인사들도 회의장 2층 객석에 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 청중을 모두 하원 본회의장에 모으게 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청중은 어떻게 참가하게 됩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하원 사무국 지침을 보면 의원들이 표결할 때나 여러 가지 사무를 수행할 때 소집단으로 나눠서 하게 되었는데요. 대규모 모임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장 내부에 지금은 방청객 입장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 연설 때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의사당 서쪽들에서 열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식을 좀 참고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현장 참가 인원은 최소화했었고요. 여타 기념행사들은 온라인과 방송 생중계 등을 통한 원격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네, 취임 100일 성과를 설명하면서 향후 과제에 대해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또 미국민들의 지원과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설 일정이 잡힌 오는 4월 28일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에 딱 하루 전인데요. 근대 역사에서 미국 대통령들은 첫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놓고 4년 임기 초기의 성패를 평가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진행했는지 되짚어볼까요?
네, 먼저 국내 사안부터 보면요. 우선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 피해 보전 경기 부양책을 단행했습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한테 최대 1,400달러씩 지급을 했고요. 연방정부의 실업 지원도 연장됐는데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경기 회복을 예측하는 신호가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는 중입니다. 실업률도 상당히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물가 상승 조짐이 최근에 보이면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업상태인 미국인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약 2조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투자 계획도 제안했습니다. 의회에 인프라 관련 입법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는 취임 100일까지 1억 회 백신 접종을 공약했었습니다. 이 목표는 지금까지 초과 달성해서 2억 회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네, 대외 사안으로는 어떤 일들을 진행했습니까?
네, 국제 외교 무대에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선언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관련 정책들을 되돌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복귀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현행 미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라는 권고가 나왔군요.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가 13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가운데 드물지만 위험한 혈전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인데요. 보건당국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당분간은 이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 존슨앤존슨 백신은 미국에서 접종하고 있는 세 가지 백신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접종에 들어간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두 가지 백신에 이어서 지난 2월 말에 이 존슨앤존슨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존슨앤존슨 백신은 다른 두 가지 백신과 다르게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획기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680여만 회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부작용이 없거나 경미한 부작용 정도만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드물지만 아주 위험한 증상인 혈전 사례가 나온 거죠.
네, 혈전은 핏 덩어리가 맺히는 현상인데요. 혈전이 심장이나 뇌의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뇌졸중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은 뒤에 혈전이 나타난 사람은 총 6명인데요. 18살부터 48살 사이 여성들입니다. 이 백신 접종 후 6일에서 13일 사이에 혈전과 혈소판 감소 증세까지 함께 나타났었고요. 6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고 보건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을 아예 못 맞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중단하라는 권고일 뿐이고 의무는 아니라고 FDA가 강조했는데요. 의사나 환자가 원한다면 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여전히 계속해서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중단되고요. 미국 전역의 백신 접종 기관들도 유사한 조치를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한다면 접종을 받을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닛 우드콕 FDA 국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작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면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FDA는 또 혈전과 혈소판 감소 증상의 원인 조사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식품의약국 CDC가 이 14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문제 사례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자, 존슨앤드존슨 측은 이 미국 보건당국의 결정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혈전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혈전과 이 백신의 이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존슨앤드존슨 측이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백신 출시를 연기하기로 한 이 선제적 결정을 내렸다면서 현재 유럽 보건당국과도 이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존슨앤드존슨 외에 다른 두 백신이 있죠? 이 백신은 어떻습니까?
네, CDC 측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유사한 혈전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두 백신은 미국의 백신 보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존슨앤존스 백신 접종 중단이 미국 정부의 백신 보급 계획에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해외에서도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유럽에서도 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뒤에 혈전 발생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원인이었는데요. 유럽의약청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혈전 발생 사례 이 86건을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2주 내에 혈소판 수치의 감소와 매우 드문 혈전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혈전 문제가 생긴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은 둘 다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개발됐는데요. 인체에 해가 없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 그러니까 전달체로 이용해서 항원의 유전자를 심는 방식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접종 중단 권고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입장을 이날 13일 백악관에서 밝혔습니다.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확신을 북돋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존슨앤존슨 백신이 당분간 접종 현장에서 빠지더라도 물량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화이자와 모더나 두 곳에서만 총 6억 회 접종분 이상 공급받도록 확정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재확인했는데요. 이 6억 회 정도면 미국 내 모든 성인이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사망 관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미네소타주 주요 도시 미니애폴리스 일대에서 경찰력 과잉 집행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약탈을 비롯한 폭력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당국은 미니애폴리스 광역권에 오후 10시 이후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CBS 현지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13일까지 수십 명이 통행금지 위반과 약탈 행위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위가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지난 11일 흑인 남성 단테 플로이드 씨가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건 때문입니다. 단테 라이트 씨가 사망한 사건은 미니애폴리스 근교 브루클린 센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시위대는 라이트 씨를 추모하면서 정의 구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의 구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흑인과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력 과잉 집행을 중단하라. 이 두 가지가 요구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총격 당사자인 팀벌리 포터 경관과 팀 개넌, 브루클린 센터 경찰국장이 13일 사직서를 냈는데요. 26년 경력의 포터 경관은 경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섬겨온 모든 순간을 사랑했다라고 사직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즉각 사직하는 것이 동료 경관들과 지역사회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당국이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찰 직무를 그만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포터 경관한테 사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마크 엘리엇 브루클린 센터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직서 제출과 함께 포터 경관이 임무에서 제외된 사실을 시위대에 말할 수 있다면서 이번 일이 이 지역사회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이 미네소타주 형사체포국이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엘리엇 시장은 주 법무부가 직접 이 사건을 다루도록 팀 월츠 주지사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할 지역인 워싱턴 카운티의 피트 올펏 검찰청장은 구체적인 혐의를 14일까지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되짚어 볼까요?
네, 일요일이었던 지난 11일 브루클린 센터 경찰이 이 라이트 씨의 흰색 승용차를 정지시킨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경찰이 라이트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에 수갑을 채우려 했는데요. 그러자 라이트 씨가 다시 차에 올라타 도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전기 충격기라고 몇 차례 외친 뒤에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총격 당사자는 포터 경관이었고 전기 충격기를 쓰려다가 실수로 총을 쏜 거라고 경찰국 측이 자체 초동 수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네, 유족 측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전기 충격기를 쓰려다가 총을 쏘는 실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입장을 앞서 언론에 밝혔습니다. 유족 측이 주요 민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숨진 라이트 씨의 어머니 케이티 씨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아직 직접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목누르기 제압을 당한 뒤에 숨졌던 조지 플로이드 씨의 유족도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함께 나왔습니다.
네, 플로이드 씨 유족은 회견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라이트 씨 유족 측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플로이드 씨의 동생인 필로미트 씨는 우리가 이들과 함께하겠다면서 미니애폴리스 씨가 이 사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유력 민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측은 이번 사건을 주당국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흑인 상하원 의원 모임인 블랙호커스 구성원들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접견했습니다. 이 회동 직전에 이 플로이드 씨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데릭 쇼빈 전 경관의 기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끔찍한 총격이 일어나서 라이트 씨가 숨졌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의 뜻을 밝혔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라이트 씨가 오늘도 살아있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나 부통령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족들과 함께한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타이완이 미군과 공동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타이완 연합 방공 교류를 지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고고도 방어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고고도 방어막은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10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고고도 방어는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합니다.
Under the agreement, 10 U.S. interceptor missiles will be placed in Poland. The deployment is part of a broader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ncludes a guidance radar in the Czech Republic.
고고도 방어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지상에 피해를 덜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된 경우 고고도 방어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면 저고도 요격은 요격된 미사일의 잔해가 떨어져 지상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고고도 방어는 요격 기회를 여러 번 줄 수 있습니다. 고고도 방어가 실패해도 다음 저고도에서 다시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고도 방어에서는 요격이 실패하면 다시 요격을 시도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The Pentagon is sending its advance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system seen here in a test in 2009 to Guam in the latest signal.
이런 고고도 방어망으로는 미국의 사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LO-3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사드는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 체제입니다. 사드 포대에 설치된 레이더에는 2만 5천 개의 전파 송수신 장치가 달려 전방 120도 각도에서 최대 800km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40에서 150km에 접근했을 때 이를 요격합니다. 사드는 미국의 한국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사드로 고고도 방어에 실패할 경우 패트리엇 미사일로 고도 40km 이하에서 2차 요격을 시도합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이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두 번의 요격 기회를 얻는 겁니다.
LO-3 interceptors are designed to fly beyond the Earth's atmosphere, where their warheads detach to become so-called kill vehicles that track, follow, and hit fast-moving targets.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가는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요격 고도가 외기권인 LO-3 방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O-3은 10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공격에도 연이어 요격할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한편 러시아도 S-400 등 고고도 방어 능력을 갖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고고도 방어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남성 지배적인 언론 문화에서 예외적으로 꼽히는 방송사가 미국의 CBS입니다. 보도부문 사장도 여성이고 뉴스센터 보직 간부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CBS 선임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홀리 윌리엄스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My name is Holly Williams and I'm a correspondent for CBS News based in London.
네, 제 이름은 홀리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미국 CBS 방송 소속 기자고요. 여러 방송사를 거쳐 2012년에 국제문제 선임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특파원을 한 뒤 런던 특파원이 됐습니다.
종군 기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이라크 모술에 가서 미군의 IS 격퇴 작전을 전한 장면 때문입니다. CBS 종합뉴스 화면이 그 다음날 주요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획기적인 취재 활동으로 평가받은 겁니다. 이전에 여러 방송이 종군 기자를 보냈지만 보도용 화면은 안전한 곳에서 따로 찍고 전투 상황은 배경 처리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윌리엄스 기자는 직접 전투 현장에 들어갔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옵니까?
Look, it can be a really difficult job. It can be an upsetting job. I've looked into some dark places.
기자라는 직업은 사실 제대로 일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환경에도 자주 처하고요. 위험하고 어두운 곳에도 가야 해요. 그런 곳에 가는 게 힘들다고 외면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 세상에 전할까요? 전쟁터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에요. 현장 취재를 안 하면 군이나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수치나 통계만으로 뉴스를 다루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방송 전파를 타기 힘들어요. 그래서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 현장에도 갔었고, 과거 미얀마 야당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 동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같은 것들도 다뤘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과 인물을 경험했는데, 만일 윌리엄스 기자가 태어나기 전,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 취재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And for it to be about something that I thought was really important, which were
와, 엄청난 질문이네요. 현대적인 의미의 언론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뉴스를 기록한 문건은 16세기인가 17세기경에 이미 존재했어요. 그만큼 인류의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뉴스였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알렉산더 대왕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통합한 대제국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알렉산더라는 남자 이름이 아직도 많을 정도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런 큰 인물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보도활동 가운데 가장 아끼는 기사는 뭡니까?
You know, that's a really difficult one. There are a lot, but I would say that one of the recent stories that I'm most proud of is that I covered the bushfires in Australia.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좋아하는 기사가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 가서 세계로 상황을 타전했던 것입니다. 뉴스 시간에만 편승하기 아까워서 CBS 심층 보도 프로그램 60분, 60minutes에 특별 제작해 내보냈는데 시청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재방송까지 했습니다. 제가 호주 출신이에요. 어린 시절 기억이 깃든 곳이라 그곳 소식을 전하는 게 특별했습니다. 대학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이주했거든요. 하버드대학교에서 니먼 펠로우십을 수료했고요. 영국 BBC 방송에서 일하면서 중국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또 CBS로 이직한 뒤에는 터키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요. 지금은 런던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미국과 대양주, 아시아, 유럽에서 골고루 살았던 셈이네요. 앞으로는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어요.
중국에서 12년을 지내는 동안 혹시 북한 쪽에 접근할 기회나 한국에 가본 적이 있었나요?
Yeah, I love Seoul. It's a great city.
유감스럽게도 북한에 접근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가본 적 있어요.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견줘도 손색없는 규모에 놀랐어요. 또 가보고 싶습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보다 깔끔한 인상을 받았고요. 초고속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기술 저변이 잘 갖춰진 도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보도활동을 하는 동안 여성이라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I've never seen it as an obstacle at all.
여성이라는 점이 장애물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여성에게 적대적인 문화와 관습이 아직도 많아요. 중동이나 아시아의 특정 국가에서는 여성인 제가 기자로서 언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놀라는 눈길로 바라봅니다. 또 취재원이 성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성 혐오적 시각을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소화하느냐. 기자 본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태도에 달렸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막상 취재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sometimes when you're a woman, people tend to underestimate you. And as a journalist, that's wonderful. You know, it's often wonderful if people underestimate you, especially if you're talking to a someone who's in a position of power.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취재원이 저를 여성이라고 얕잡아보고 과소평가하면 기자로서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권력자들이나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대할 때 그런 일이 많아요. 긴장을 풀고 대하기 때문에 속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주요 국가 정상들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사실이에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의 경우 같은 여성이라 더 편하게 말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사 내부에서는 어떤가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So if you look at CBS right now, you know the president of CBS News is a woman. Editorially, most I think I'm fairly sure a majority of our top editors are women.
네, 지금 CBS를 보면 보도부문 사장이 여성입니다. 또 기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지시를 내리는 에디터들의 과반이 여성이에요. 그런 것들만 봐도 양성 간의 균형이 잘 맞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요 언론기관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성 쪽에 쏠려 있었어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수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 방송계에서 여성의 힘이 약진하고 있어요. MBC나 ABC 같은 다른 공중파 방송사의 보도 부문에서도 여성 임원과 간부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BBC를 비롯한 외국 언론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환경입니다.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don't know that I could put a number on it, but American press freedom is obviously at the upper end of that scale. It's not to say that the American media is perfect. Of course it's not.
숫자를 하나 딱 집어서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언론 자유도는 확연하게 10점에 가까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모두 완벽하고 언론 환경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죠. 더 나아지게 만들려지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의 매체들과 시청자, 독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You know, I know that a lot of people kind of mocked the Washington Post when it changed its, you know, when it created this slogan, democracy dies in darkness.
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표어를 민주주의가 어둠 속에서 죽는다로 바꿨을 때 미국 언론계에서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워싱턴 포스트가 내세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세요. 어둠 속에서 이미 민주주의가 죽은 나라가 많습니다. 언론 자유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미국과 서방에서 옳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지역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홀리 윌리엄스 CBS 런던 특파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Hi guys, this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미있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0년대 추억 영화 Man in Black을 통해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검은 차, 검은 선글라스, 검은 양복 차림의 그들은 말 그대로 MIB, Man in Black 요원들입니다. 미 연방 1급 기밀 조직 요원들인 그들의 임무는 지구에 장착한 외계인을 감시하고 문화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인데요. 요원 K는 뉴욕 경찰인 에드워드에게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 MIB 요원이 되는 시험을 받게 하고 둘은 결국 파트너가 됩니다. 여기서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Under Wrap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gonna get some coffee. You want some coffee?
No, thank you. I'm fine.
Hey,
I'm
fine.
Okay. You
guys get along all right?
No.
All right, I'm in.
I knew it. This is an alien, and you guys are from some government agency trying to keep it under wraps.
Trying to keep it under wraps. Under wraps. Wrap 하면 어떤 것을 싸다, 포장하다, 혹은 포장지, 장식용 천을 가리키는 단어죠. Under wraps 하면 포장지, 천 아래에 감싸인 어떤 것, 다시 말해 비밀을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When something is under wraps, it's only known to a few people. It's a secret. 예를 들어, I'm trying to keep the study result under wraps 하면 나는 연구 결과를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해, 즉 연구 결과를 비밀로 유지하려고 해 라는 뜻이 되겠죠. I'm trying to keep the study result under wraps. I'm trying to keep the study result a secret. 맨인블랙은 조직원을 제외하고 외부인에게는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 채 외계인을 감시하고 지구의 불법 거주자를 경계하며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어느 날 전쟁 중인 은하계에서 평화회담차 지구에 온 외계인 대사와 그의 신복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참 맨인블랙인 에드워드는 파트너 요원 K와 함께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표현 Under Wraps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to get some coffee. You want some coffee?
No, thank you. I'm fine.
Hey,
I'm
fine.
Okay. You guys get along all right?
No.
All right, I'm in.
I knew it. This is an alien, and you guys are from some government agency trying to keep it under wraps.
Keep it under wraps. Keep it a secret. 오늘의 표현은 비밀이라는 뜻의 under wraps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해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